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구약 성경 495면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왕이 시므이에게
시므이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죽지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고
하고
그에게
그에게
맹세하니라.
맹세하니라. 아멘. 과하지옥이라는 고사성어를 혹시 아십니까? 이 고사성어는 이제 유방을 도와서 한 나라가 천하를 제패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그 한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신이 회음의 시장거리를 거닐 때 어느 불량배가 칼을 찬 한신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봐, 넌늘 칼을 차고 다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겁쟁이가 아니냐. 용기가 있다면 그 칼로 나를 한번 찔러봐. 그러지 못하겠다면 내 가랑이 밑을 기어 가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시장의 구경꾼들은 모여들었고 그 광경을 아주 흥미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한신은 건달과 그의 패거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결국 그의 다리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이렇게 과하지옥은 사타구니 과 그리고 아래하 어조사지 욕될 욕해서 사타구니 아래를 기어가는 치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과하지옥은 두고두고 한신을 괴롭혔습니다. 한신이 항우를 찾았을 때 항우는 천하의 비겁한 놈이라고 하면서 한신을 무시했고 견디다 못한 한신은 유방을 찾아갔지만 유방조차 과하지옥 그 소문을 듣고 글을 쓰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초왕이 된 한신은 자신에게 모욕을 준그 건달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피해 복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신은 그 건달에게 중의의 벼슬을 내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욕을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았다면 나는 죄인으로서 쫓기는 신세가 됐을 것이다. 큰 뜻을 품은 내게 이 자를 죽여서 얻을 게 없다. 오히려 이자 덕분에 바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그 치옥을 발판 삼아서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과지옥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그런 치옥을 참는다라는 말입니다. 큰 뜻을 위해서 모욕과 치욕을 참는다라는 의미로 인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큰 뜻을 위해서 수치를 참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황궁하던 중에 만난 그 심의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제의 말년에 아주 험한 꼴을 당했는데 바로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그의 성을 떠나서 쫓기듯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 낳은 그 친아들에 의해서 허겁지겁 도망을 가게 된 다윗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도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참으로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이제 그 반역의 세력들을 어느 정도 제압하고 다시 그의 성으로 복귀하려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여 모시고 돌아가는데 시므이가 그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반대편의 그 요단강을 건너서 왔던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시므이는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지파이고 게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다윗 왕에게 오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사울 집안의 그 종 시바와 그의 아들들 또 종들도 함께 떼거지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여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그들은 미리 나룻배를 준비하여서 왕과 왕의 가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끔 합니다. 다윗이 요단 도하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나룻배 등 각종 편의를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19절과 20절 말씀에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는 내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했던 내가 했던 그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송구해서 누구보다 먼저 이렇게 다윗을 맞으러 다윗 왕 앞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시므이는 도망가는 피난가는 그 다윗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 왕을 향해서 사정없이 근거 없는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이제 그때 그 일을 다윗 왕에게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마음에 두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온 족속 중 이제 내가 먼저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요셉 족속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1차적으로 말하지만 본문에서는 이제 유다 북쪽에 위치한 모든 이스라엘 그 지파들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내가 당신을 맞으러 지금 1등으로 온 것이다. 그는 지금 자신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 다윗 왕 당신을 영접하러 맞으러 왔다라는 사실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 중에 아비세라는 사람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스루야는 분열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다윗의 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누이, 그러니까 아비세는 다윗의 누이의 아들, 즉 다윗에게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세는 시므이를 용서하지 말고 죽여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전에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할 때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말씀해 보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다윗이 쫓겨서 피난을 가고 있을 때에도 또 다시 돌아오고 있는 지금도 아비새는 계속 그 시므이를 죽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강하게 그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비새에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를 제지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해 보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시므이에게 보복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일단락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시므이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마 시므이를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는 정말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비참한 신세로 도망가는 그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와 악담을 퍼부은 것은 그가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 이제 상대적으로 그 사울 가문의 입지는 좁아졌겠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지는 좁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제 다윗이 쫓겨가고 곧 망할 것 같아 보이니까 숨겨놨던 그 발톱을 드러내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군을 진압하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굽신거리며 제일 먼저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하고 또 비겁하고 시류와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상대가 약할 때에는 무자비하게 짓밟다가도 강해지면 곧 태도를 바꾸어서 아부하는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므이의 이런 행동과 처세술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의 행동을 생각을 해보면 그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급히 왕을 맞으러 왔다라고 합니다. 급히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19장 4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뒤에 나오지만 이제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다윗을 영접하러 간다는 사실을 다른 지파들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므이가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영접하기 위해서 급히 왔다는 것은 자기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다윗의 재옹립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태를 관망하다가 다윗에게 정세가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자 약삭빠르게 재빨리 급히 앞장서서 다윗과 그렇게 대면하려 한 것입니다. 다윗을 만난 시므이는 이제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18절에 말하고 있는데 전에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왕을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그 모습과 대조적이죠. 또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때 대동하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는 대단히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쏠려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아직 정리되고 있지 않은 이때에 즉 요단강을 도하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의 그 실력자인 시므이를 처단한다면 베냐민 지파에게도 이 다윗은 반감을 살 것이고 또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지게 된다면 반 다윗 정서에 부채질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경유해야 할 그 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길갈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 시므이는 자신이 확실히 면죄부를 받아서 자신의 그 안전에 안위에 문제가 없게 하려는 그런 매우 치밀한 계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과 또 사울의 종,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또 그의 권속들을 같이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또 계산적인 시므이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아마 아비새의 말처럼 그를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비새의 이 분노는 죽여야 한다라는 이 주장은 단지 감정에 치우친 행위가 아니라 한편으로 율법에 근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보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저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러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했던 것이고 실제로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이 그런 죄목으로 하나님과 또 왕을 그렇게 저주한 그 죄목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비새의 요구는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아비새의 말에 대해서 22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즉 이 말은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은 나의 일에 왜 끼어드느냐라는 의미로 어떤 행위를 저지하는 그런 말의 서두에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인 아비새와 다윗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심의를 그 처형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보면 그 원수라는 단어에 이제 난해주를 보면 밑에 괄호 1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되었죠. 사탄. 비슷한 경우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말에 그것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라고 하는데 심의를 처단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그 원한 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왕권을 되찾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비새에게 말하고 있는데 아비새에게 스루야의 아들들아라고 복수로 대답을 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그의 형 요압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어기고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는데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기 든 청년 10명이 에워싸고 그렇게 함께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이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무자비하게 폭력적이고 또 잔인하게 그렇게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 요압까지 염두에 두고 그 동생 아비새에게도 칼로 하려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스루야의 아들들아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루야의 요청을 거부하고 심의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진짜 심의가 무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의가 죽을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죄를 잊는다거나 용서했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고 다윗은 시므이에게 단순히 그냥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므이로부터 받은 그 모욕을 생각했다면 그를 처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므이가 한 그 행동과 그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의 그 편리에 따라서 의견과 말을 바꾸는 그런 죄악된 자아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길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이 곧 죽을 때가 되어서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여러 가지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언 중에 하나로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라고 그러니까 죄에 합당한 그 값을 치르게 하라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이가 빌었던 그 용서는 오늘 본문에서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했던 그 모든 말들, 모든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라도 시므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 해도 자신이 그 했던 다윗 왕을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그 일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그런 상황인데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지 전혀 뉘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던 립 서비스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시므이의 행동이 아비새의 말처럼 분명히 죽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비새를 저지하고 시므이에게 관용을 베푸는데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그동안 자신에게 가장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을 수 있었고 사분오열되었던 그 나라를 하나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의 이 같은 관용은 더 넓은 그림으로 볼 때 르호보암 당시 유다와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나라가 양분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 다윗 왕조에 속하게 되어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다윗이 생각하기에 시므이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래서 아비새가 그를 죽이자라고 강하게 두 차례나 걸쳐서 말하고 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던 그것은 나라의 화합을 위해서 개인적인 그 수치와 굴욕을 참아내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국가 통치자로서 보다 원대하고 높은 차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 세력을 진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은 이제 나라 안에서 서로 이스라엘 안에서 내분을 겪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또 분리되고 찢겨진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아서 국가를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인 그 시점에서 개인적인 이 감정, 내가 받은 모멸과 또 수치를 그것을 초월하여서 나라의 안녕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다윗처럼 우리도 많은 어떤 부당한 대우와 처사를 받아서 마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심의 같은 그러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가 또 저리 붙었다가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한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언과 또 욕설과 폭력과 또 심지어 살인으로 뉴스에 그 한 면을 장식하는 것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노하기에 더디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품으신 그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관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서 3장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진정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은 이성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머리는 그렇게 잘 알지만 너무 화가 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 감정에 정복당해서 마구마구 노를 쏟아내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의 이 저주 또 자신이 받은 이 모욕을 참아낸 것이 바로 나라를 생각해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노를 참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서 이유를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왜 참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순간 참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동의할 것입니다. 이유를 몰라서 못 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참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알지만 참지 못하는 것은 감정에 압도당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의 안녕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감정에 휩싸이면 자신이 받은 그 모멸감, 그 저주, 그 악한 말, 그것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시므이를 죽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분노를 쏟아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우리는 만달란트 빚지고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우리가 만달란트 빚지고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고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깨달아지고 더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영광의 그날에 이를 때까지 나를 붙드시고 견인해 가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관용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나도 관용과 온유로 넉넉히 지체를 품어내므로 우리의 관용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용의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름다운 그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이곳에 모인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참한 신세로 아들의 반란으로 쫓기고 도망가던 그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가 이제 상황이 역전되니까 다시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아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므이를 다윗은 감정에 이끌려 처단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한순간에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지체와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참고 인내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의 관용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